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까 목사님이 그 특승 여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靠着爱我们的主在这一切的事上已经得生有余了。 중국말이에요. 37절 그 맨 끝에 더성여유了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는 더성여유, 여유가 비슷하죠. 한국말하고 한국말은 여유인데 중국말은 여유예요. 그래서 더 득승은 더성, 더성여유, 여유 있게 넉넉히 이긴다 그런 말이죠. 그냥 제가 한번 중국 발음이 어떤지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까 그 보셨던 그 글이 사실 그 내용인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영광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이 전체 로마서의 구조가 영광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3장 23절 영광이 나오는데 나중에 11장 끝에 가면 그 또 거기에 영광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11장 36절에 나와요. 그걸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죠. 송영, 덕설로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독설러지라고 하잖아요. 찬송, 예배. 그리고 로마서가 영광으로 끝나요. 16장 27절에 그러니까 3장 23절 영광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11장 36절에 그 영광이 나오고 또 16장 27절 마지막에도 영광으로 끝나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영광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냐면 창세기로 데려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1장부터 3장까지 창세기 아직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때의 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이르렀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르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층이 있고 이제 밑에 지하실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는 원래 아담이 1층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리고 이룰 수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2층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갔어요? 지하실로 간 거예요. 그걸 타락. 그러니까 타락은 떨어질 락이잖아요. 타락할 때 그 락은 떨어질 락이에요. 그 아래로 떨어진 거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냐 하면 2층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을, 말씀을 이렇게 그 인용할 때 주로 범죄한 거에 초점을 맞춰요. 물론 범죄한 것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지금 바울은 지하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2층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층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1층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하실로 아래로 갔다. 타락으로 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으면 그 아담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2층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2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담의 원래 상태는 1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층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은 어디로 가는 게 목표예요? 2층으로 가야죠. 이르렀다는 말은,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그거는 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은 아래를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아담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2층으로 가는 게 목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 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수직적.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예, 아까 그 영어 책 이름의 제목이 그겁니다. 예, Seated in the Heavenly Place.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종말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1층과 지하실과 2층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종말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예, 그렇죠? 물론 시간적으로 수평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죠. 그러나 이제 수직으로 보면 이게 보면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하나님의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제일 크고 첫째 되는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상태예요. 그게 원래 목적이었어.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못 가고 아래로 갔다. 사실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은 구원과 종말을 다 이해한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했으니까 그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저께 말했잖아요. 6장 11절에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죠? 그건 뭐예요? 이제 이 지하실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이제 지하실은 안 가도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그 뭐예요? 이제 2층에 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여긴 거니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보통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라온 얘기만 많이 해요. 그 중요하죠.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라와야죠. 이 지하실은 지옥 아닙니까? 이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그와 거기에 앉혔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2층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2층에 앉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성 여유, 예, 득승 여유, 넉넉히 이긴다. 왜? 2층에 앉아서 그 영광을 이제 이미 맛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이유가 있고 어제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본래의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첫 번째 큰 우리가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 그러면 보통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이 영광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을 우리가 못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고 했죠?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죠? 그러니까 영광 예배 영적 예배니까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2장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요구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어떤 이 그 어떤 당위성,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요청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영광을 맛봤으니까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산제물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레디칼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디칼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 굉장히 급진적이다. 예.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게하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이 전 집회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날 거예요. 성경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자 얘기는 보통 안 합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성경신학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왜 샘족을 택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과 샘과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통 이제 함은 뭐 이제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그 샘을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샘족을. 그 샘족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에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샘족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인종적인 어떤 그 기질적인 그 특징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순한 거예요. 유순해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유순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아는 중동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자꾸 그 중동 그러면 그 뭐 무슨 뭐죠? 폭탄, 그 무슨 자살 폭탄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순한데 뭐가 있냐면 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순한 반면에 이 신에게 있어서는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아이러니컬한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유순한 사람들이에요. 순한 사람, 양처럼 순한데 이 사람들이 신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대 복종한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뭐 아랍인들도 그렇고 보면 이 종교 문제, 자기들의 어떤 믿음에 관련된 문제, 신화에 관련된 문제에 딱 걸리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됐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여러분, 백인들은 이제 주로 야벳 그 라인으로 이렇게 야벳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인들은. 근데 지금은 백인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을. 그렇지만 사실은 백인들이 누구의 종교를 받았어요? 셈의. 하나님이 셈족을 통해서, 바울도 셈족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이니까 셈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를 통해서 그 복음을 이제 전파하도록 하셨는데, 결국 복음의 전파는 야벳을 통해서, 야벳 족속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돼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뭐 굉장히 이제 그 과학과 또 이런 기술을,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은 야벳의 그 후예들, 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지만, 복음의 기원, 그 복음의 어떤 그 발원, 이 발원지는 바로 이 셈족의 후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3대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지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셈족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유일신을 믿는 세 종교가 전부 셈족에서 나왔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유순한 사람들. 그런데 그 유순함 속에 무서운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산제물로 드린다. 물론 이제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없지만 같은 그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셈족, 야벳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제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그 2층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6장, 7장, 8장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교리가 이제 끝나고 그 삶이 이제 실천이 나오는 곳을 12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12장부터는 실천, 우리 크리스천의 어떤 삶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 그만큼 영광이 우리 생명과 우리의 어떤 그 전부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가볍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 순간, 또 경험한 순간, 그 영광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삶의 초이스가 없어요. 그 마치 그 셈족의 후예들이 정말 그렇게 순한 사람들이 신의 에 있어서는 절대 복종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떤 동력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킹덤의 그런 파워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이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어떤 반사체만 되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송영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사체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어떻게 잘해서 이 세상을 바꿀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못 바꿔요. 그러나 내가 제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도 그 힘으로 온 거잖아요. 누가 우리가 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선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아까 그 제가 말한 그 신학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선교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자기 몸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세워간다고 생각해. 선교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뭐 중국에 가서 또 어디 뭐 아프리카 가서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거기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 우리는 그냥 참여해서 영광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의 결과는 뭐냐? 산재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산재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절대 복종이에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복종.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하라?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한 만큼만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을 해라?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산재물로 드려라?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산재물로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영광이 반사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바울이 아까 얘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 가면 그 성령이 나와요. 만물이 그에게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영광이 세세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1장을 보면 이게 9장, 10장, 11장 이게 한 단락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단락인데 이게 무슨 단락이냐면 그 예정론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막 반문을 제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우리 유대인 중에서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느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이제 거기에 설명하는 그 부분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근데 11장 맨 끝에 가서 이 송영이 나옵니다. 덕솔로지가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건 뭐냐 하면 교리라는 거는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설명으로 다 충분하게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예정과 또 하나님의 선택을 쭉 설명을 해요.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진지하고 성의 있게 유대인들에게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거는 권한이다. 우리가 저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냐 그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바울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그 마치는 결론은 교리가 아니고 독설로지라는 거예요. 송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의 그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여러분 그 다음에 예배로 가야 돼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많잖아요. 저도 지금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이 없다고 우리가 갑자기 회의에 빠지고 또 갑자기 비관에 빠지고 또 염세적으로 그렇게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내가 답할 만큼 다 했다. 내가 아는 만큼 충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할 때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답을 끝까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따져. 끝까지 파고들면서 끝까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했다면 바울처럼 못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스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고 또 교리적으로나 또 이성적으로나 충분히 공부하고 스톱이 따지고 충분히 설명하는 건 좋지만 스톱해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독설로지. 하나님 앞에. 독설로지가 뭡니까 여러분? 독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독사가 헬라어로 글로리예요. 글로리. 독사라는 말이 글로리죠. 그러니까 독설로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야. 답이 없을 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답이 없을 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같은 이런 분들도 이제 교리적으로 더 이상 설명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간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딱 점 찍은 거죠. 피리엣.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갔잖아요. 산 제물로 드려라. 네. 철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학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첫 번째 말씀도 그렇게 제가 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서 그 지식 속에 파묻혀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비관과 회의와 이런 어떤 그 철학자들이 걷는 그런 길. 영광은 일종의 해독제예요. 영광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독제입니다. 독설로지. 덕트린에서 해결 안 되는 거 독설로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화가 중에 피카소가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어요. 미켈란젤로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다른 해법을 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 다른 어떤 관점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피카소는 완전히 이 사람 불가지론 또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이 make sense 안 하는데 내가 왜 make sense 하는 그림을 그려야 하냐? 이게 그 사람의 답이에요. 이 세상이 make sense 안 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make sense 하는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광란, 광적으로. 또 그 사람의 어떤 삶 자체도 문란하고 광적이었잖아요. 왜? 세상이 make sense 안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make sense 하는 그림을 그려? 그냥 미친 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천지 창조를 그렸어. 이게 뭐야? 똑같은 화가, 똑같은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관하고 세상을 욕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로마서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7번 나와요. 5장 2절에 나오고 5장 3절에 나오고 5장 11절 나오고 7장 22절 나오고 12장 12절 나오고 12장 15절 나오고 15장 10절이 나와요. 로마서는 즐거운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기독교 쾌락주의. 세상에만 쾌락주의가 있는 게 아니다. 기독교도 쾌락주의가 있다. 근데 그거는 거룩한 쾌락주의예요. 거룩한 즐거움. pleasure.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육신의 pleasure, 이 육신의 어떤 이 쾌락으로 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 spiritual한 pleasure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2층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도록 2층에서 가야 되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래층으로 지하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2층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신칭의가 나와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함을,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게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장 바로 이 2절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해. 5장 1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중국 성경에는 그거를 이신위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신위락. 자, 이신칭의는 아시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뭐예요? 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거예요. 예. 그 이라는 말은 뭐뭐 의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신, 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 받는 게 이신칭의예요. 근데 중국 성경에는 그걸 딱 네 글자로 같이 딱 그 비교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5장 2절과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신위락이다. 근데 여기 신은 믿을 신이 아니고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으로 위, 뭐뭐 삼는다. 예.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게 이신위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한문을 보면 너무 막 그 이게 입체적으로 들어와요. 아, 이신칭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이유는 이신위락을 위함이었구나. 예.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목적이 뭐예요? 이신위락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3장 23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했구나. 이제 그게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장 23절에 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을까? 그 답을 이제 5장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기로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 가면 물론 이제 뭐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수직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혀놓으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지금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기쁘죠. 그래야 해피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해피 공동체. 그러니까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은 우린 보통 천국에 가는 걸로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건 끝이에요. 끝. 시간적인 끝. 천국에 간다. 그런데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말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종말이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적인 신앙, 종말적인 그 삶, 이 종말적인 예배,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영광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어저께 첫날인가요? 제가 3단 논법 얘기했죠. 네. A가 B면 A equal B, 그리고 B equal C, 그러면 A equal C. 그 3단 논법이죠, 그랬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는 아들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지금 제 말 얘기한 거 아니에요?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장 24절일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내 안에,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여기서 이미 already 맛보면서 아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시한부 종말론만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생각만 하는데,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지하실에서 1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2층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샘족처럼 유순하고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재물, 산재물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사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피카소 같은 그런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파괴적인 그런 인생관이 아니라 레오나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처럼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천지창조를 그리면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을 송영하는 독솔로지의 그런 정말 그 예배의 삶을 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엔조이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쾌락주의,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독교적 성경적 이 기쁨과 그 희락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더성 요유하는 하나님의 킹덤 피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